روی موسیقی جانیان گوشتی جوکا بو بی سوکا بو بوزارا بو چواکنده هنانیم اتوکی اولی هنانیم اپه نموسیبیتیرو چونیم پادشوسوسو راند ایران بوتاگر تیسی کسمیکا هنانیم اوزی یسوانیسو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완료의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여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나를 품어안으신 예수를 모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좀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도록 내 눈과 이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등하더라. 나이 40이 됐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오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시라.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변호죠. 재판정에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모세의 이야기로 채워버립니다. 그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모세가 어느 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으며 그 애굽에서 어떤 경로로 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모세가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왜 죽이려고 해요? 입장에서 봤잖아요, 우리. 왜 지금 스데반이 이런 공경에 처해져 있는 거죠? 이유를 뭐라 그래요? 저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그 섬기고 있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죠.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그 스데반이 지금 이제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모세를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응? 모세가 어떤 존재의 표상이었는지를 타입이라 그러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타입이라는 건 어떤 것을 그대로 모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타입이라고 해요. 모세는 지금 예수님을 타입하고 있는 건데, 모형화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 모세라는 존재 그 자체를 지금 어떤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떠받들고 있으며 그가 전한 율법 그리고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죠. 그것만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많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추려왔고 예수님과 비슷한 내용들만 지금 여기다가 착착착착 올리고 있는 거죠. 모세가 태어난 때가 어떤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모세를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사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 왕조가 이제 흑석수 왕조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다산 민족이었고 또 애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숫자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수백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히브리 그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 자체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아들이 남자를 대표하는 거고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를 죽인다는 건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할 어떤 상황에 한 아기가 하나님의 의해 준비되어 이 땅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등장을 하죠. 모세의 시대와 비슷한 그 그림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죽여,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는 것은 역시 그 모세 시대의 그 이야기처럼 모든 존재가 다 죽어야 할 그러한 처지에 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을 쭉 열거를 하거든요. 누가가 그걸 보고 이제 역사가들이 그러죠. 야 역사 속에서의 불안다운 여기 다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할 그 이야기를 진술을 할 정도로 이게 뭐 헤롯 뭐 빌리 빌라도 빌룸이 다 나오는데 가야바 안나스까지요. 그런 그러니까 악독한 자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다 죽어야 하는 저주의 시대에 한 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더라. 이게 같은 단어들을 써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희들은 지금 모세만을 지금 추앙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옹호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역사서를 읽어보면 모세는 당시 이디오피아나 여러 나라에 그 애굽이 그 정벌을 나갈 때에 그때 장군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40세 전에 이미. 그래서 그 특히 이디오피아 전쟁에서는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모세가 아마 모세를 핍박한 바로 그 바로보다도 훨씬 더 그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우월한 아주 고지를 선정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역사서가 이야기해요. 성경이 아니라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그 애굽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마흔이 되자마자 내가 우리 민족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났다는 거죠. 생각이 났다는 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생산이 됐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을 그에게 부어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났다는 뜻은요. 그럼 40살까지 애굽의 장군으로 또 애굽의 모든 학술을 그 열심히 배워서 그냥 애굽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0살에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지금 보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내짐을 받고 있는 건데 보냄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이제 민족의 편을 들어줬죠. 애굽 사람과 자기의 그 민족이 이제 싸우는 걸 보고 두들겨 패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건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사람 안 죽어요. 잘. 제가 그 예전에 그 경찰서 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거 그때 알았어요. 야,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질기구나.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안 죽네, 사람이. 그 몸으로 진짜 체험하니까, 야, 사람이 맨손으로 때려서 죽인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다. 근데 모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도 했겠죠. 아주 일격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민족들이 그를 굉장히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면서 야 드디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왔구나 생각해줄 줄 알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족들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애굽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자, 하늘에 왕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똑같은 그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와서 너희들을, 이제 진짜 구원,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너희를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옮기는 또 모형으로서의 그 구원을 설명해줬지만 진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정말 진짜 너희들이 벗어나야 할 곳에서 구원을 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응?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세요. 어디서?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완전 아주 너무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인간의 지혜로 써놓은 책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뭐 아직 10%도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뭐 다른 뭐 인문과학책이나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번 읽으면 저는 그 두 번 다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한번 읽으면 다 알죠. 사람들이 써놓은 거는. 그걸 뭘 또 두 번 읽어요, 그거를. 근데 성경은 골백 번도 더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쫙 읽어놓은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이 될 때, 특히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야, 정말, 이거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쓰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모세를 추앙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구약의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을 뭐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죠. 심지어요, 그 암이라는 청년 아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청년. 그 아이가 이제 폭탄 테러 당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그 영적 전쟁의 현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아이고 기뻐요,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러고들 다 그냥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누군가가 선물바구니를 집 앞에다 두고 가서, 그리고 예쁜 포장에다가 편지까지 쓰고 나서 편지를 딱 여는 순간 폭탄이 터져가지고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너희들 왜 우리 땅에 들어왔어 뭐 이러고 싸운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것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수시로 폭탄을 갖다 놔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출을 할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총격을, 위치 추적을 해서 총격을 할까봐 셀폰을 꺼놓고 다녀야 돼.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쫓아와서 쏴 죽인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쏴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식구들이 그 일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냥 계속 매일같이 대모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물러가라. 마귀들은 물러가라. 거기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대인, 현지 유대인 목사님들. 뭐, 수시로 돌이 날라들어가지고 집으로요. 그러니까 유리를 아예, 그게 유리로 창문을 유리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대요.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대놓고 그 사람들한테 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트 연구를 시켜버려요. 1년씩, 2년씩. 못 나가게 만들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주의와 기독교는 그렇게 지금 양립이 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현실이다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100% 다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그런 영적 현실을 누군가는 용사들이라 겪고, 누군가는 그냥 대충 믿고 가야 되는 그런, 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안 겪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유대주의, 인본주의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는 편안함을 얻겠다고, 평안함을 얻겠다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뻐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지,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매 순간을, 언제 내 팔다리가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월드컵 본다고도 교회 안 오고, 토요일 새벽에 그냥 잠을 놓치는 바람에 주일날, 뭐 토요일날 낮잠을 자다 보니까 토요일날 잠을 늦게 들어서 주일날 못 왔대. 나이만 어린 것 엎어놓고 뱉으면 좋겠는데, 그래놓고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이 피가 튀고 살이 날아다니는, 튕겨져 날아다니는 이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고작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자리를 경건히 여긴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아니 월드컵을 본다고 그 아침에 혹시 못 깰까봐 밤을 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날 조금 일찍 자는 이런 손해도 감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죽어라. 굽어 그냥. 아니 여기서는 도대체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절대 이들은 살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눈 턱 감고 앉아가지고 아니 요즘은 젊은 놈들까지도 눈 턱 감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듣고 앉아있어요. 아니 동영상이 뜨고 있는데 오디오로만 듣는다니.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오감을 동원하여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봐도 50% 이해할까 말까 할걸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 근데 뭘 한다고 앉아가지고 눈 떡 감고 앉아가지고 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하나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끝. 저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경계의 이 허리띠를 너무 늦추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필요도 없어. 이 왼수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어줍지 않게 자기가 무성경 말씀을 포착하여 공부하여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러고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공간 중심체, 시간 중심체라는 조변 섞게 하는 자기 중심체로 살아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렇게 어디 타지에 나가면 같은 나라 사람,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반가운 줄 아세요? 인간은 공간 중심체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어떤 공간으로 끊임없이 귀소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시간. 자기가 통과해온 시간, 또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 이 시간은 전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시간 중심체의 삶.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끊임없는 이 수많은 애벌레 자아들이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주체라는 건, 자아라는 건 수식을 조변섞게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을 포착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평 하고 날아가면 그 화살은 인간의 그 눈에 포착이 되지 않아요. 무슨 색인지 저게 촉이 어떤 모양인지 세모난 건지 아니면 역삼각형인지 포착이 안 돼요. 근데 날아가는 화살을 인간이 딱 잡잖아요. 포착이 돼요. 앞뒤가 보인단 말이죠. 무슨 색인지 화살촉은 어떤 모양인지. 그러나 이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바라보는 이 화살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주체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따라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포착이 되면 안 돼요. 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석이 달라져.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보는 성경을 보면서도 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도 야,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 상준되더라. 뭐 다 달라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포착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야 돼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멈춰서서 그 말씀에 의해서 포착당하고 해체당해야 돼요. 해석당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틈에다가 꽝 박아놓고 고정시켜놓고 당신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면서 나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때에 비로소 뒷공문이 요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면 또 죽일 거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유대인 랍비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오면 자기들이 또 죽일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또 죽여버릴 거예요. 그 예수는 가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죄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과 노력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작은 것이라고 여기 있던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때려 죽여도 나라는 인간을 바꿔낼 재간이 없어요. 저 안에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어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수들이 이걸 자기들이 포착하여 지들이 지금 이걸 살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아이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전부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언어를 다 모아보면 90% 이상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굿모닝부터 거짓말이에요. 뭐가 그 굿모닝입니까 이게? 이 회색빛 세상에서 뭐가 굿모닝이야 이게? 나면서부터 거짓말이야. 여보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바꿔내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폭로당하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가를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지침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 얘기하니? 하면서 지금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한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 이 바보들아 하고 자기의 변론 시간의 대부분을 그 이야기 해주는 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날 건강하고 올바르고 좋은 교회라고 그나마 뉴스인주의니 뭐니 이런 놈들이 그나마 올려놓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이거 내가 해석해서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걸 칭찬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그래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니들이 뭘 지킨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계획을 주장하던 자들이 교회가 먼저 갈라죠. 지들이 욕했던 그 교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거 붙드는 자로, 면모 없는 자로, 겸손한 자로,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야. 계속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죽은 흙입니다를 배우는 거야. 야, 실제로 레콜레타 묘지에 가니까 관 위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잡초. 아니, 어떻게 거기서 풀이 자라요? 진짜로 사람이 죽으니까 흙이 되는구나. 눈으로 보니까 참 실감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니까 진짜 흙이 되는구나. 어떻게 저기서 잡초가 자라냐?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그걸 돌보지 않았으면 부모의 관 속에서 잡초가 자라요. 그들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얼마나 큰 제도를 누렸겠어요.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씩을 갖고 굴리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그 묘지 한 평을 못 산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근데 거기 묻힐 정도면. 그런데 그들의 관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흙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세도를 부려도 여러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한 그들의 머리 위에서 잡초가 피어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죽은 건데 왜 저기 저 상태에서 저렇게 기고만장 하지? 저거 죽은 건데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이 좀비들의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행복해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가짜 기독교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자체가 가짜다.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다 이단이다 생각하십니다. 루터 시대에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단이었던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 가세요. 다른 거, 뭐 기적이니 신비니 하나 필요 없어요. 그건 자꾸 내가 기적과 신비 이런 걸 체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포착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행위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설득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달리는 하나님 그 화살을 손으로 붙들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났네? 부자 됐네? 문제 해결됐네? 그 자아가 조변섭게 하는 애벌레 자아들이라니까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분 감정 믿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 자리는 내려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포착이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는 그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 가능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체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득 채워 우리를 신적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